오늘같이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계속 이어서 강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정해진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어떠 했는지 보고 잊어버리는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강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얼굴을 자기를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이 강건을 하고 소지라.
마치 하나님이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는 그것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야고보서 서론경 첫 시간하고 오늘 1장 끝자락까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서론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의 큰 주제는 믿음과 행위뿐 아니라 매일의 일관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만 특정한 상황만 어떠한 그 분위기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의 필요성,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알려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그래서 저 시간에는 고난,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련, 또 시험,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 다시 말하면 삶의 성숙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 교훈을 깨닫고 주께 구하며 행동하는 삶으로 우리 삶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핀 것이 그거였어요. 고난, 즉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깨달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한 그리스도인, 또 경건이 26절, 27절에 언급되고 있으면서 과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9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경건하다, 참 그 사람 경건해, 그런 것은 사람이 내릴 수 있는 판정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경건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경건하지 않아 보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 경건해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또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경건의 모습이 무언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 경건을 위해서 오늘 19절부터 21절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속히 하고 뭘 더디하라 말하냐. 첫 번째 19절 말씀이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라. 자, 듣기는 속히 하라는 좀 대화할 때 자신의 어떤 처세술 속에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세 번 듣고 또 두 번 맞장구 치고 내가 한 번만 얘기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해라 그 얘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뭘 듣기에 속해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 경건의 삶을 위해서 있어서는 우선순위와 사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이 같은 열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게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듣고 배우기를 권면한 이유가 뭐냐? 로마서에 보니까 저희가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또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또 듣기를 속히 하려고 열심을 내고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기를 속히 한다고 자꾸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하신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찌됐든 한절하게 더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한절하게 더 말씀을 들으려는 사모함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처세절 속에서 자문서 많은 것은 말 아끼고 말 많이 하면 실수 있고 허물 있고 어리석어 보이니까 말 아끼라는 얘기 아니라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고 얘기해요. 또 두 번째 뭘 속히 하라? 21절 보니까 말씀을 행하기는 속히 하라.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일은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듣고 공부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우리는 인격의 변화,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듣되 것을 얻기 듣기도 속히 하고 행하기도 속히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는 적용을 배웠더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용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선데이 스쿨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함을 받은 그래서 본래 자리가 어디예요? 그가 38년 동안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그 물이 통하는 곳 나를 던져주길 기대하는 마음속에 그 자리가 본래의 자리였다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줬다면 또 성장에서 만나서 더 심각한 것이 벌어지기 전에 죄짓지 말라 말씀 속에서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살아내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에 도전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 속히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그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속히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실행하고 또 배우고 또 실행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행하기를 속해라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일에 풍나라 판나라 그렇게 참견하는 것, 비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더디할 걸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20절도 26절 말씀 보니까 뭘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합니다. 잠언에 특별히 잠언 17장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28절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 말 참말로 말씀처럼 그렇게 깨달아 보십니다. 괜히 드러내서 바닥 보이지 말고 좀 말도 아끼고. 자, 한번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우리가 행동은 속히 하지만 우리는 과묵한 것 이것은 어떡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러십니다. 또 더디할 것은 20장, 20절, 26절 보이는데 뭐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말을 더디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더디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조급해하지 맙시다.
조급해하지 맙시다.
조급하면은 말과 행동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성숙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성내면은 분내면은 조급해서 선지를 내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성화된 그리스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흔히 실패한 교회가 왕망했습니다. 그래서 20절이니까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한 것이요. 조급하게 성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조급하게 성 내면 자신의 인격조차도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운다 그래요. 잠언서에도 우리가 성내는 것, 분내는 것, 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잠언 14장 17절부터 쭉 보면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로 꾀하는 자의 미움을 받느니라. 29절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잠언 15장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꾀하는 자보다 낫다. 잠언 19장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는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며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바울 사도 역시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자질 문제, 지도자의 자질 문제 속에서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을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쌓아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마땅히 주의 종은 어떻게 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로 징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내고 분내는 것, 환난 가운데서 참고 성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이 두 번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근데 원어 보면 우리는 다 사람이지만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동물과 구별되는 의미 속에서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물과 비교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다 그럴 때 그때 그 사람은 남자를 가리키는 아내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사람이지만은 남자라는 것을 바꿔서 읽어본다면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특히 남자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라면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특히 남자라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남자 여자 차별하세요? 여자는 또 성내도 되는 거네요?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이 당시 시대 상황에서 남자란 누구를 말하냐면 지도자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지도자. 그래서 본문에 남자란 지도자를 뜻한다. 오늘 말하는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그의 남에게 본이 되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지만은 만일 남을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쉽게 낸다면 뭘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급적 성내지 말고 분을 삼키고 조급하지 말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이 조급하죠. 얼마나 많이 조급합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래서 디모데에서도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스러운 비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말세의 증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더디하라는 것은 그냥 언어적 의미는 slow예요. 천천히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말을 듣자마자 참지 못하고 풀어 성내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하라는 얘기예요. 술에 가급적 속내지 말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마음에 성냄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자체로 여러분의 통제가 되고 또 말씀 자체로 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분냄으로 반석을 두 번이나 쳤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혹 인생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 많이 있게 되죠. 그때마다 더욱더 자제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이성적으로 일들을 차분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저 원수, 저 화자 그러지 말고 자이성적으로 좀 참고. 그럴 때 우리는 성품도 변화되면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 보여줬다면 21절에서 뭘 보여주냐? 버릴 것과 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타고 버리고 21절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1절의 후반부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생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돌은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자세로서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거 많이 하죠. 말을 가르칩니다. 언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플래시카드 붙여놓고서 문, 뭐 연필, 뭐 그죠? 많은 ABC 그 있듯이 비행기, 뭐 자동차, 이런 호랭이, 뭐 코끼리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하던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친히 보여주니까 이제 자기가 그려보겠다고 그림을 그리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호랑인지 고양인지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도와준다고 아이의 손을 붙들고서 다시 이렇게 그립니다. 코끼리를 코를 그리는데 이 코끼리 코인지 뱀인지 잘 안 그려져.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렇게 그렸냐? 아버지 손에 붙들린 그 손이 힘을 꽉 쥐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리다 보니까 이 힘이 꽉 쥐니까 내가 갈 대로 안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이상해진 거야. 똑같이 나도 호랭인지 고양인지 이렇게 그려놓고 꽃길이 코인지 비매인지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뭘 표현해주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비결은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온전치 못한 내 힘을 쫙 빼는 겁니다.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고집 세서 들었어요. 주님께 맡기다 할까 맡기야지. 네? 겸손과 순종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주님이 잡아놓고 있는데도 그냥 팍팍 쓰면은 좋은 작품 안 나온다니까. 그냥 힘 쫙 빼고 하나님 바라보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름답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아니라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다는 말씀드렸죠? 내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힘 쓰지 않는 게 온유예요. 그죠? 야생마를 잘 달려서 그 망나니 같은 야생마인데 그 힘이 잘 조절된 거, 그게 온유란 단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 써서 하나님 날 잡고 일하시는데 내 멋대로 해보겠다고 아이라고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힘 쫙 빼고 맡기란 얘기예요. 온유함으로 말씀 받은 얘기예요. 아멘으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내가 그렇게 실천해 보여야 했다는 그런 의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되냐면 우리 속에 의분이 나타나야 돼.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래서 온유함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잘 자기를 세우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 말씀에 자신을 더 복종시켜서 터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주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려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을 더 복종시키고 힘 빼고 저 앞에 붙들리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큐티 좀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다툼? 어디서 나느냐?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데 그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면 그 마음의 샘플은 어디서 갖고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같은 마음과 한 마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1절은 말하고 성내기보다 듣기에 힘쓰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성내기를 더디하고 양심을 가지고서 온유함을 힘쓰며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분노를. 영적 성숙 경건을 얘기하면서 분노의 문제를 먼저 꺼낸 이유가 뭐냐? 쉽게 우리가 답을 먼저 드리면 분노를 잘 지배하는 사람이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류가 타락한 이후 최초 범죄자가 누구죠? 가인이에요. 가인의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했어요? 그 동생을 쳐 죽입니다. 분노한다는 거, 우리 감정 자체가 죄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이 표출되면 어떻게 하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 네가 브라더 키퍼가 아니면 브라더 킬러가 된다. 무슨 말씀하세요? 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서 킬러가 됐습니다. 사도바울은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치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분노를 낮추는 유일한 처방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을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늘 성령과 함께 충만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분이 다스려지고 단어도 성숙된 경건된 모습의 그리스도인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으라 21절 말씀드렸죠. 그 다스려진 마음에 뭘 말씀을 받아 심겨야 된다. 말씀을 잘 수용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진지한 경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잘 말씀을 듣고 경청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바뀐 모처럼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4절, 27절 말씀처럼 온유한 말씀을 받아서 실천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고 실천할 때 변화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2절은 행함의 의도가 없이 말씀만 듣기만 하는 자는 뭐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23절, 24절은 마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무조차도 하지 않는 행위와 같다. 아침에 거울 한번 다 보죠? 거울 보면서 면도하면서 제 귀를 살짝 건드렸어요. 그 수건 닦다 보니까 피가 나.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피방울이 또 맺혀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닦아내야 정상이에요? 핏방울 자랑해야 정상이에요? 네? 이거 어떤 얘기요? 그걸 보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거. 그러나 25절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데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의 축복으로 되돌아오려면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이다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단순히 죄 안 짓는 것만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외형적 삶으로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이 거예요. 말하고 성내기보다 듣기에 힘쓰라는 것.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 자의 삶은 성내기를 더디 알고 온유함을 힘쓰며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경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경건의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외적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건은 내적인 모습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외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변화와 열매를 보여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누가 보면 십자인가요? 고넬료. 그죠? 백부장 고넬료. 사람들이 볼 때 외적인 경건이 뭐예요? 회당도 지어주고, 구제와 기도도 하고, 그것들이 다 드러나서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구나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해서, 아, 참 당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 칭찬과 찬사일 겁니다. 그러나 한두 번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경건은 지속되어야 되고, 환경과 삶의 태도 속에서 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갖추기 위해서는 것이 운동선수처럼 어떻게 돼야? 훈련되어야 되고 반복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외적으로 삶이 보여 드러나가지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이 경건의 첫 번째 2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여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자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다? 헛것이다. 이 재갈 먹인다 할 때 이 재갈은 짐승들을 잘 어떻게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멍에를 씌우듯 그 씌우는 거죠. 이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소가 날뛸 때 고삐를 잡으면은 그죠? 코가 빠질 아프니까 통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도록 혀를 통제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혀에 재갈을 먹여야 말을 조심하고 실수를 덜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언제 우리 혀가 잘 통제되지 않는가? 너무 업사이드, 너무 익사이팅 될 때, 기분이 너무 좋을 때, 또 감정이 상할 때, 화가 날 때, 그죠? 네, 통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오늘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흥분된 분위기든지 화가 났을 때도 자신의 혀를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날 때도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 때도 자기의 재갈을 먹임으로 아무 소리든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너무 좋을 때든지 너무 화날 때든지 감정이 격화되든지 혀를 잘못 사용해서 경건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왕왕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 경건의 모습은 뭐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혀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면의 단어의 표현은 경건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지배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마음이 좁은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을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우리가 흔히 나누는 이야기가 뭡니까? 남을 가십하고 험담하고 그것이 우리의 혀의 현주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다루기 쉽지 않은 것이 뭐다? 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1장에서부터 이미 혀에 관련돼서 언어의 중요성에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1장 19절에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 더디하라. 26절에도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냐고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말하고 3장 2절에도 우리가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일러주고 있고 3장 6절에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르나니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질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3장 10절에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난다. 내 영자리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 혀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숙과 경건은 혀의 문제에 달려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 취소 없던 걸 하자. 그 없던 걸 내니까 이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는데 다시 해소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또 가십하고 하는 것들에 인격과 생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의 영향력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의 진성사를 먹지 말게 없소. 그러니까 내 입에 뭘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게 진실인가? 아니면 내 추측인가? 아무개로 들었다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소리는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줬어.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었어. 이 필터를 정화 통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 무익한 말, 파괴적인 언어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혀를 조절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생활을 하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와 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헛된 경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재갈을 모으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건한 성도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아니라 그 우리 그 1주년인가 2주년 때 부흥회라고 하셨던 그 국내선교국 그 이사장이었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누구죠 목사님? 그 목사님은 네? 차경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 성도에 대해서 가십하는 거 되게 싫어해. 쓸데 없는 말 하지 마라. 네. 말이라는 게 잘못된 인포메이션 갖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사물을 할지라도 성도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은 굉장히 자기는 화낸다고. 저만 들었나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연못에 휙 집어던진 무심코 던진 돌이 깨고락지 맞으면은 꽥 하고 죽죠. 생각 없이 거침없이 필터 없이 던진 말들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로 파괴된 인격, 혀로 파괴된 가정, 혀로 파괴된 교회,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경건한 인격을 또 경건한 어떤 성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뭐를 혀를 잘 통제해야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재갈을 잘 물린다는 것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하고 필요한 말을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하라. 서로 세워주고 칭찬한 말하라. 유례의 말해라. 그리고 꼭 할 말 있으면은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혀가 되고 아마다 주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의지를 잘 복종시켜서 혀로 인해서 망하는 불의의 새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 생활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경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말합니다. 이 고아와 과부만 언급하고 있지만 고아와 과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나그네나 병자나 옥에 갇힌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가난하고 힘없는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에 구체적인 경건의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진정한 애정을 갖고 그들을 돌봐주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고아와 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과 인격으로 성숙해 나간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라 돌보라 얘기, 돌보고는 그들 어떤 의미냐면은 잘 주시하다, 관찰하다, 또 비지트, 방문하다. 그러니까 신문화 의사가 병자 가정에 방문하는 것, 거기에 사용되는 얘기가 돌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을 가르쳐서 경건을 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생생에게나 동정심에 의한 그런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 그 돌보는 것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해서 다 약하고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더 고아가 더 과부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아픔, 또 남편을 잃어버린 사별의 여인의 아픔, 그런 아픔들, 그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었죠? 그런 사별의 아픔입니다. 그렇게 아픔과 상처의 필요를 치워야 할, 돌봐야 할 사명이 있음이 경건이 밀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돌아보는 그런 신앙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진정한 경건이다 일러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에서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에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우리 친구의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 같은 힘없는 사람을 학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돌아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이 내가 얼마나 부를 가졌다 얼마나 누렸다가 아니라 그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나 귀하게 나눔에 있느냐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복인 것입니다. 그 갖고 있는 필요를 그 갖고 있는 소유를 그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 고난 당하자 그 고난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공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경건의 그리스도인들은 세 속 안에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는 성결을 참된 경건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세 속에 물리지 말라는 얘기야.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리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 그랬죠. 자, 거룩이란 단어가 바로 그거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세속이란 단어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한 죄악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자신 스스로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성취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경주하는 모습이에요. 경건한 사회 삶에 있어 이웃과 사랑과 자기의 거룩한 생활과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드러나요? 세상에 물리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된 성도, 거룩한 무리가 성되고 결과적으로 구별된 무리죠. 그 구별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불러서 구별된 자예요. 그에 비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그늘 밑에 있지만 그가 육신적인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그 목자들이 다투어서 결국 분가하여 나눠지게 되는데 롯의 기준은 뭡니까? 보이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탐욕을 해서 나중에 뭐야? 다 잃어버리고 몸만 나오는 몸만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 것은 세속적인 삶을 경계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피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고고하게 살기 위해서 중세의 수도 생활하는 것처럼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평생 살겠다. 그것이 경건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이 경건이다 말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여러 종류의 이웃과 부딪히면서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이 구별되고 현실 속에서 저항하는 모습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함께 쓰려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자전거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 있으면 넘어지죠? 꾸준히 저항하는 거예요. 그죠? 세속에 있으면서도. 수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불에 떠 있어도 발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도생활 하겠다고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얘기라 무엇인가 구별된 삶 속에서 무엇인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 뭐냐 오늘날 경건이라는 단어를 다시 영성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영성.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보다 경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경건치 못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또한 사용하기도 하는데 영성이라는 말은 그가 어떠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냐 그 얘기예요. 누구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냐 그런 의미 속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누구의 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그 형상을 본받는 삶의 과정을 기독교 영성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히튼 대학의 로버츠 교수는 기독교 영성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 계시된 인간의 참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성령과의 인격적 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다 그러시죠.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어떤 성품보다도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의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그 작업 과정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7절의 앞부분 말씀이에요. 자, 경건이 있든 영성이 있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27절 앞부분 보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경건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담을 안고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그런 단어적인 그런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봉사예요. 유세비스라는 단어 그리고 데스케이아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봉사, 신앙의 태도, 예배, 종교, 신앙 그 의미를 다 경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과 조심하는 것 그것이 단어적인 뜻일 겁니다. 그러나 진짜 경건의 의미는 어디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경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 존 칼빈은 그의 일생의 모토를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신전의식,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내 기억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 있느냐,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내 가정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아신다, 나를 감찰하신다,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르게 갖는 것이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가른이다는 생각을 빼앗겨서, 그죠? 생각을 마귀에게 내줘서 자기를 사랑하고 섬겼던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역시도 그 생각을 경건치 못하게 가려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생각이 경건치 못하면 마음을 뺏기게 되고 또한 행동이 경건치 않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영적전쟁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 스피릿 워페어 비추가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어디라고? 입술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시넨으로서의 삶을 가지고서 그렇게 구별된 삶과 나시넨으로서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델라만을 끼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참한 체험을 맡게 되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경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은혜의 찬송의 가사가 우리 입술로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경건에 갖지 못하면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 악해지고 있어요. 베데스다, 자비의 모처럼, 이름은 자비의 모이지만 정말로 자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늘 경건의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의 생각에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러면서 과와 가고 환란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상적 가치체계, 세상적 도덕과 윤리의식, 세속은 바로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고아와 갑을 돌보면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세속과 구별된 모습, 진실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정체성을 갖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몸을 저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삶으로 드러내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